여러분은 지금 하나의 씨앗 교회 팟캐스트를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보통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설교팀에서 쉽지만은 않은 주제이지만 이런 주제를 다뤄주셔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어려운 주제와 씨름하고 있는 이유는 그만큼 이 주제가 저희 삶과 맞닿아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어려운 주제와 씨름하고 있는 이유는 그만큼 이 주제가 저희 삶과 맞닿아 있고 또 그만큼 relevant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커져가는 아이들이 struggle하고 있고요. 큰 아이 반에서 얘기만 들어봐도 아이들의 생각이 넓어지고 peer pressure, 그리고 학교에서 적응하는 거, 그리고 내가 perform해야 되는 거 여러 가지들로 아이들도 고통이 늘어나고 있고요. 나이가 들어가시는 부모님, 그리고 30대와 40대에 느끼는 그런 인생의 무게들, 그리고 발견해가는 우리 자신의 한계, 내가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구나. 크고 작은 서퍼링에 저희들은 매일마다 걸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내용은 왜 하나님은 우리 고통을 보고 가만히 계시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무슨 생각으로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가? 우리가 그리고 그렇게 내버려 두실 때 바라보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질문과 본문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의 생각을 좀 웜업하는 기분으로 아주 유치한 노래 하나를 나누려고 합니다.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고요. 노래 가사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주원이가 태어나고 말을 조금씩 알아듣게 되었을 때 이렇게 안아주면서 매일 불러주었던 노래입니다. 그래서 되게 유치하고 뭐 이렇게 대단한 노래가 아니라 이렇게 뭐 이렇게 간단한 톤에 이렇게 얹어서 노래 불렀는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원이가 태어난 곳은 마운틴 뷰. 주원이가 사는 곳은 산타클라라. 산타클라라보다 더 큰 곳은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보다 더 큰 곳은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유나이티드 스테이츠보다 더 큰 곳은 아메리카. 아메리카보다 더 큰 곳은 디 어스. The Earth보다 더 큰 곳은 Heaven and Earth. Heaven and Earth보다 더 큰 분은 하나님. 아멘. 그러고서 매일마다 불러줬습니다. 너무 좀 유치해서 죄송하지만 제가 나누고 싶은 부분은 이 노래가 아이에게 주었던 영향입니다. Geography에 대해서 좀 좋은 교육이 된 것 이상으로 무엇이 제일 큰가? 세상에서 제일 큰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꽤 괜찮은 thought exercise가 되었습니다. 무엇이 더 큰가로 계속 질문을 따라가다가 이 모든 거를 다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가장 크신 분이구나 라는 리마인더로 이 노래가 끝나는데요. 아이가 계속 자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크신 분이야, He's big. 그런 얘기를 계속 꺼내서 제가 정말 뿌듯했던 경험을 했습니다. 이것은 calculus에 나오는 asymptotic limit 같은 선을 그리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못 알아들으신 분 반 정도 계시고 딱 캐치하신 분 반 정도 계신 것 같아요. 아무리 계속 큰 값을 주어도 어떤 리밋을 뛰어넘을 수 없는 펑션들이 있죠. 그 그래프로 그리면 어떤 선이 이렇게 있고 그 asymptotic 라인이 계속 이 선을 어프로치 하는데 가까이는 가도 그 선을 넘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아이의 머릿속에 하나님이라는 분이 그 asymptotic 라인처럼 그런 크고 크고 가장 큰데 세상 모든 것이 따라갈 수 없는 그 라인으로 여겨졌기를 바랄 따름입니다. 비슷한 주제로 이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사는 저희들이 성인 버전으로 이 노래를 인버스 해보면 어떤 버전이 나오겠습니까? 뭐 이런 내용을 할 수 있겠죠. 내가 싫어하는 것은 식곤증. 식곤증보다 더 힘든 것은 회사 데드라인. 회사 데드라인보다 더 힘든 것은 부부싸움. 부부싸움보다 더 힘든 것은 뱅크 어카운트. 뱅크 어카운트보다 더 힘든 것은 경력 단절. 경력 단절보다 더 힘든 것은 멀어지는 관계들. 멀어지는 관계들보다 더 힘든 것은 나의 건강을 잃어버림. 나의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은 가족을 잃어버림. 가족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은 이 모든 것의 의미 없음. 이렇게 해서 뭐 이게 뭐 트루스라는 게 아니고 부부싸움의 포지션이 좀 다를 수 있겠죠. 웃으시는 분도 있는데 그 삶의 고통과 괴로움에 대해서 계속해서 무엇이 더 힘든가 내려가다 보면 우리는 제가 방금 얘기한 그 애심타릭 리밋에 어프로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애심타릭 리밋은 결국 죽음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숨을 더 이상 쉬지 않는 이 피지컬 죽음, 그 바이올로지컬 데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죽음들이 있겠습니다. 관계적인 죽음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회적인 죽음이 있을 수도 있고 내 자아를 실현하지 못해서 존재적인 죽음, 그리고 정신적인 죽음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내려가다 보면 죽음이 우리 삶 밑바닥에 있는 절대적인 리밋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죽음보다 우리에게 더 끔찍한 것은 없는 것이죠. 부부싸움도 죽음보다 작고, 그리고 경력 단절도 죽음만 못합니다. 그 죽음이라는 선에 가까이 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발버둥 치면서 살고 있고, 그 죽음은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를 쥐어 흔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은 우리 고통을 대표하고 포함하는 컨테이너이자 한계치입니다. 죽음은 우리 모든 고통을 대표하고 있는 컨테이너이자 한계치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그런 고통의 컨테이너이자 한계치인 죽음 앞에서 보이신 예수님의 태도입니다. 제가 마태복음 5장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여기에 보면 Unholy Trilogy가 나옵니다. 그 당시 정결치 않다고 느껴졌던 사람의 세 부류가 나오죠. 귀신 들린 사람, 피 흘리는 여성, 죽은 아이. 이제 이런 것들이 유대인들의 정서에서는 unholy한 그런 것들이었는데요. 그런 정결치 못한 사람을 하나하나 찾아가셔서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오늘 조금만 줌해볼 내용은 회당장과 딸의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는 35절부터 조금 자세히 나오지만 이미 회당장이 22절에 찾아오면서 시작이 됩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까 오셔서 좀 손을 얹어주시고 살려주십시오. 하지만 22장과 35절 사이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도 와서 막 이렇게 모여들고, 혈루병 앓는 여인도 찾아와서 예수님 옷자락 만지고, 여러 가지 디스트랙션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당장 회당장 집에 찾아가서 고쳐야 되는데, 지금 앞에 여인을 고쳐주시고, 대화도 나누시고, 또 무리와 또 인터랙도 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됩니다. 아니, 사람이 죽어가는데, 매니저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이렇게 태스크가 있고 인터럽트가 들어오면 좀 하이 프라이어리티부터 하시고 다시 로우 프라이어리티로 돌아오시던지 해야 되는데, 죽음 앞에서 예수님은 느릿느릿한 행보, 그리고 여기 혈루병 먼저 이렇게 고쳐주시고 사람들이랑 인터랙트 하시고 느릿느릿한 행보로 이 소녀를 구하러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느릿느릿한 태도 이외에 더 이상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어째야 떠들며 울고 있느냐?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미니마이즈 하는 것처럼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씀을 이제 하시는 거죠.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는 거야. 예수님 티세요? 라고 물어보기도 하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절망을 뒤로하고 어린 소녀를 살리시는 기적을 행하시지만, 여전히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예수님의 태도입니다. 왜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느릿느릿하게 가셨을까? 그리고 이렇게 죽어있는 소녀가 앞에 있는데 왜 그걸 보고 자고 있다라고 표현하셨을까? 이런 질문이 우리들에게 계속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다급한 모습이 없으시고 표현도 들어보지 못한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다 알지는 못해도 그냥 우리에게 그냥 첫 번째 들어오는 생각은 몇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기적을 보이셔서 자신을 증명하시려고. 그런데 좀 드라마틱해야 되니까 천천히 가셔서 짠, 내가 고쳤다 이렇게 얘기하시려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근데 본문을 잘 찾아보면 이 theory는 아주 쉽게 디스미스 할 수 있습니다. 소수의 사람에게만 알리시고, 그리고 고침을 받은 후에도 아무한테도 알리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쇼맨십이나 아니면 이것을 통해서 본인을 증명하려는 그런 attempt는 없어 보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예수님은 신이니까 태어난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너무 위대한 존재이니까 그렇다라고 생각하면 뭐 틀린 답은 아니지만 조금 모호합니다. 무슨 생각을 하셨길래 이런 모습을 보이실까? 라고 조금은 더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죽음에 우리와 같이 노출되신 분인데 왜 그 제한된 육체 안에서 이렇게 태어난 선택을 태어나실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것은 아, 예수님은 어쩌면 죽음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조금은 다르신 분이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러면 어떤 관점이 다른 것일까요? 본문에서 다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보이신 기적들과 표징에 대한 많은 신학자들은 공부하고 있는 많은 신학자들은 이런 힐링의 역사들이 힐링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행위들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선포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을 비집고 들어왔는데 그때 나타나게 될 자연스러운 consequence, 하나님 나라가 우리 땅에 임했을 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consequence들을 예수님이 직접 몸과 행위로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을 때 세상의 병과 질병 같은 어나물리들이 있을 곳이 없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을 고침으로 보여주고 계신 것이고요. 하나님이 왕이 되시면 그때 정결케 여겨지지 않았던 여러 가지 부류의 사람들, 귀신 들린 자, 피 흘리는 여성, 죽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동등하게 고침을 받을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그걸 계속 재현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샬롬이 있는 곳에 죽음이 있을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이 소녀와 함께 계속 나타내시고 이 행위로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비집고 들어왔다. 이걸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왔다는 사실을 제한적인 범위지만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신데요. 약간 헷갈리는 부분은 여러 가지 디멘션이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아이를 살리실 때 여자아이를 정말 사랑하시고 personally care하셔서 personal level에서 터치한 부분이 있으시고요. 그것과 동시에 그 행위로서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왔어 라고 선포하는 거대하고 우주적인 선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볼 때 우리는 이 두 가지 레이어를 잘 살펴봐야 되는 것이에요. 개인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긍휼하신 마음, 소녀를 찾아가시는 것, 달리다굼, 이제 일어나라. 일어났을 때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그렇게 계속 챙기시고 이 소녀를 케어하시는 부분이 있고요. 하나님 나라의 선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으니까 이제 죽음이 더 이상 있을 곳이 없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예수님의 태어나심, 그리고 예수님이 쓰시는 자고 있다라는 그런 단어들, 이런 거에서 새어 나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녀를 살리시는 이야기 안에 두 레이어가 공존을 하고 있는데 개인적인 레벨,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선포의 레벨, 그 두 가지를 조금은 잘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태어나신 걸음, 그리고 예수님의 이런 단어들, 이런 것들은 개인적인 레벨에서 다루어 보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가지고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쉽습니다. 회복이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의 초연함이 이해가 가기 시작합니다. 초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에서는 우리가 죽음 앞에 느끼는 이 절대적인 공포, 이런 두려움이 섞여 있지 않고요. 그리고 아픈 소녀가 죽기 전에 구해야 되는 그 절실한 타이밍에 대한 급박함도 없으십니다. 그것에 구속되어 있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죽음이 자리 잡지 않는 것은 그저 예수님께 당연한 natural consequence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태어나실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회복에서 관점에서 보면 죽음은 어떤 asymptotic limit이나 아니면 end point가 아니라 continuation의 한 시점인 것입니다. 비록 지금 죽음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고 우리를 심하게 망가뜨리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이 죽음마저도 끝, end point가 아니라 이 커다란 restoration process의 한 일부분, 그리고 거대한 redemption 이야기의 한 점, 그리고 긴 영원이라는 선 안에 있는 한 포인트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은 자고 있다. 소녀가 자고 있을 뿐이다. 이 점 하나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적인 한계처럼 생각하고 있는 이 죽음을 예수님은 터미널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태도에서 계속 드러나시는 것이고요. 이 부분은 조금 잘 들으셔야 되는데 엄밀히 얘기해서 우리가 죽음과 함께 스트럭을 할 때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 마이크로 매니지해서 막아보시려고 노력하시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초월하신 분이고요. 더 나아가서 조금은 가혹하지만 이 죽음이 소녀를 테이크오버 할 때도 그냥 그 일이 일어나게 허락하십니다. 그 소녀의 레벨에서 아 죽음을 피해야 되는데 내가 도와줄게 이러면서 마이크로 매니지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우리를 테이크오버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로서는 정말 이해가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35절에서 기록된 반응은 죽음을 절대적으로 여기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잘 대변해 줍니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이제 선생님을 더 괴롭혀서 무엇 하겠습니까? 2024년에 사는 우리도 이런 생각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Look at this mess. Where's God in all this? 그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번에도 가만히 계시네요. 내 인생 진짜 갈 때까지 갔구나. 이제 더 기도해서 뭐하나? 내 자신이 이렇게까지 망가졌구나. 이제 끝났다. 이런 생각을 하는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 속에 내버려 두셨을까? 그리고 정말 우리가 서퍼하고 있을 때 돌아보지 않는 것일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내용이 좀 많이 있지만 하지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주 분명하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은 우리 고통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 라는 질문을 접했을 때 언제든지 쉽고 자신 있게 여러분들은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은 너무 분명한 것이에요. 답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셨고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100번도 1000번도 더 들은 얘기지만 이것이 우리의 답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다 드러나지 않았던 복음의 비밀들이 우리에게 다 펼쳐지고 보여졌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종교적이거나 개인적인 감동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다 다가오지 않았어도 이 복음은 우리에게 환하게 드러났고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내가 불쌍해서 나를 구원하신 개인의 구주로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거보다 훨씬 다양한 십자가의 신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인들의 폭력, 유대인들의 자기중심성, 바리새인들의 폐쇄성, 종교자들의 위선, 제자들의 배반, 이런 모든 악을 자기 몸에 받으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올라가셨습니다. 이 바이올로지컬한, 피지컬한 죽음부터 정신적인 죽음, 관계적 죽음, 사회적 죽음을 다 저항 없이 십자가에서 받으시고 이 모든 악이 소진된 후에 예수님은 죽음을 뒤로하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복음이신 거죠. 온 세상이 이 일을 통해 이제 죽음이 다스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열린 것을 보았고 성경 저자들은 그것을 기록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우리가 매일 가장 든든하게 붙잡을 수 있는 사실이 있다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모든 종류의 죽음과 악이 더 이상 예수님을 누를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똑같이 그 죽음과 부활을 뒤따라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고통 안에 있을 때 성령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의 고통을 하나님께 아뢸 때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경험을 다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에게 성령님께서 주로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나의 고통을 다 알렸을 때 은규야 그거 하나하나 내가 다 책임져 줄게 내가 너를 위로한다 이런 말씀을 다 안 하셔도 많은 경우 깊은 기도 속에서 성령님은 십자가를 가리키고 계십니다. 그럴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셨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시작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꽤 짧은 설교죠. 사랑하는 여러분, 베이 지역에서 사는 것이 정말 힘듭니다. 텍사스보다 훨씬 힘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에서 기도 응답을 주실 때보다 고통 안에 있게 머무르게 하실 때가 훨씬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이 부분이 궤변처럼 들릴지 몰라도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는 것은 하나님의 제한성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초월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피해가려는 우리와 함께 하나하나 대책을 마련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의 하나님의 브러시스트로크는 훨씬 더 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해 십자가에서 죽음 자체의 프레임을 다루시고 무너뜨리셨습니다. 지금 작고 큰 죽음이 우리를 테이크오버 하지만 그것을 일일이 다 다루지 않으셔도 우리 모두가 죽음이 힘쓸 수 없는 하나님 나라에 곧 다 같이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인 것입니다. 그분의 나라가 우리에게 장차 올 때는 십자가에서 보여진 대로 똑같이 피지컬한 죽음뿐만 아니라 우리가 경험했던 다양한 죽음들, 우울함, 의미 없고 관계가 깨어지고 질병, 불안절함 이런 모든 것에서 살리시고 다스리실 것입니다. 다시 부활한 몸으로 우리는 깨어졌던 많은 조각들을 회복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죽음 한가운데 있어도 온전해질 나를 계속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짧은 이야기를 하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차갑고 하얀 뇌는 불쌍한 존재입니다. 그게 올겐이지만 약간 인격화해서 보면은 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깜깜한 두개골 안에 갇혀서 아주 제한된 시그널을 받으면서 바깥 세상이 무엇일까 하고 계속 게싱을 하는 것이죠. 하얗고 차가운 뇌가 깜깜한 데 갇혀서 그 시그널을 받아들이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불쌍한 일인 것이죠. 저희 뇌가 하는 일은 계속해서 이 바깥 세상에 대한 모델을 만들면서 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I think the outside world looks this way. Is it really true? Give me more signals. 반복적으로 들어오는 그 시그널을 통해서 뇌는 그 바깥 세상의 모습에 대해서 게싱하기도 하고 수정하기도 하고 더 보완하기도 합니다. 그냥 가만히 우리의 뇌를 놔둘 경우에 우리 뇌가 리컨스트럭트하는 세상은 그 세상은 무엇입니까? 그냥 인스타그램 보고 그냥 텔레비 보고 그냥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갔을 때 여러분의 뇌가 받아들여서 계속 만들어 나가는 그 리컨스트럭션에 의한 세상은 어떤 버전입니까? 아마도 죽음에 매여서 경쟁에 매여서 쩔쩔매고 헤엄쳐야 되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두뇌가 계속해서 이 죽음의 한계 안에 갇혀서 세상을 리컨스트럭트 하려고 그럴 때 우리는 십자가를 붙잡고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쪼개고 할애해서 공부하고 기도하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죽음을 다루신 신비를 좀 깊이 바라보아야 됩니다. 컨셔스하게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십자가에서 이루신 죽음과 부활이 지금은 너무 크고 디스턴트하고 임퍼스널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나에 대해서 막 위로해 주시고 막 이렇게 감정적인 어떤 카타르시스를 주는 그런 말씀과 생각에 너무 우리가 익숙해져서 이 십자가의 커다란 사건을 보고 What's in it for me?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크고 임퍼스널하게 느껴지는 복음에 우리 마음을 조금만 더 쏟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역설적으로 이 크고 임퍼스널한 복음은 여러분을 가장 퍼스널하게 지켜줄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바쁘시면 하루에 10분만이라도 십자가를 깊이 묵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서로에게 증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서퍼링 안에 있을 때 그래 참 힘들지, 그 문제 내가 어떻게 해결해 줄까, 이 정도에 우리는 머무를 수 없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초월해서 죽음의 종노릇하지 않는 모습을 서로에게 보여주고 윈댓해야 됩니다. 직장일이 나를 삼킬 것 같은데도 내가 손해보면서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시간 쏟는 그런 모습을 우리 서로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불완전 모습과 나의 모난 모습이 그냥 플레인 사이트에서 보이는데도 그것에 맞서고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계속 서로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가 죽음의 종노릇하지 않고 굳건히 서 있는 모습을 우리가 서로에게 윈넷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크고 작은 고통이 평생 우리와 함께 갈 것입니다. 평생 자아실현을 못하고 죽을 수도 있어요. 아이들이 정체성으로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병들을 것입니다. 건강이 안 좋아져서 고생하고 우리 주변에 좁혀지지 않는 관계로 우리는 평생 힘들어하다가 삶이 다 소진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문제를 내어놓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문제에 대한 위로받는 신앙으로 더 이상 삶의 무게를 견딜 수 없는 시점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올 것입니다. 이 문제들을 초월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시점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죽음이 나를 삼키는 것 같고 나의 고통에 일일이 답하시지 않을 때에도 주님이 이미 이루신 일을 보면서 주님, 나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그 일로 충분합니다 하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완전함과 서퍼링으로 그냥 힘들어하다가 우리가 삶을 마무리한다고 해도 우리의 불완전한 그 모습 그대로, 모난 모습 그대로 힘들어하다가 그냥 그저 그렇게 삶을 마무리한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시점을 넘어 우리와 다시 그분의 일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깊이 붙잡고 바라보며 초월하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의 씨앗 여러분, 달리다굼. 예수님이 그분의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 나눈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받는 것처럼 내버려두는 것처럼 여겨져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미 커다란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회복을 약속하셨고 이루어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이 다 이해는 가지 않고 고통이 있는 그 자리에서 그냥 우리가 허덕이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 한번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위로받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그것을 초월하고 우리의 문제를 뛰어넘는 그 자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보면서 주님, 내가 그 십자가를 붙잡겠습니다. 죽음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회복을 시작하신 걸 내가 믿습니다. 잠시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